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더울 때 햇빛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럴 때면은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뙤약볕 거기에 사실은 저희 집에서 뭐 집수리를 하느라고 집기를 좀 밖에 조금 이렇게 내뒀더니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그 햇빛에 우리도 그대로 익스포즈 되면은 아마 우리도 오래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희가 그 구약을 신약교에서 배울 때 그 구약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가장 비슷한 곳이 이 남가주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이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지중해가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의 평지가 있은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이 있고. 캘리포니아가 비슷하잖아요. 태평양이 있고 여기 뭐 마운틴 발디라든지 또는 빅베어 같은 산이 좀 이렇게 있고 그거 지나면 모하비 데저트 사막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지후 환경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그 햇빛 속에 만약 하나님의 도우시는 여기 참 캘리포니아가 고마운 건 그래도 아무리 뜨거워도 좀 그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이렇게 응용해 보자면 참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햇빛이 내려쬐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때로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참 더위가 견디기 힘들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은혜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더위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으신 말씀은 십계명, Ten Commandment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벌써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던져서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계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아주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 전체 신구약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 앞면에 주기도문 있으면 뒷면에 십계명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는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근년 들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미국도 오래전에는 청교도들이 이곳에 신앙으로 이 땅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자 해서 구석구석 뭐 어때는 시청에 십계명 돌판을 세워두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법원에 하나님의 법 중에 진짜 그 크리스찬 법관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모든 법의 어머니는 모든 법의 근원은 바로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자. 이 하나님의 법 앞에 그런 의미로 법원에도 십계명의 돌판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십계명의 돌판들을 다 없애자. 공공장소에 십계명의 이 돌판들을 두면 안 된다. 이건 미국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의 십계명만 여기다 세워두느냐.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없애게 하는 그런 소송들이 미국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재판관 중에도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판사들이 많아졌고 어떤 면에서는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미국이 이미 그 예전에 뭐 200년 전 그때하고 같은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십계명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그걸 십계명을 치워라 하는 이런 그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하여간 이걸 그래도 지켜보려고 굉장히 그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법적인 그 영적인 싸움이죠. 법적인 싸움이기에 앞서서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제 생각에 하나 더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십계명이 좀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최근에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이상하게 십계명의 메시지가 잘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저 짐작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이 그거야 기본이지 십계명이야 그거야 다 알고 있는 걸 뭐 세상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나 외우게 하면 그만이지 뭐 다 우리 같은 성년이 십계명을 또 리피트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우리가 율법과 은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같은데 많이 우리 등장을 하는데 십계명은 이거 율법 아니냐?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고 뭐 금하는 것이 많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은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그런 모든 금한 것을 다 풀어주신 은혜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 쾌쾌 묵은 십계명을 또다시 우리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가 나름의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절대로 물론 그 십계명을 혹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이걸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을 사람이 인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막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나치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엄격히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 율법의 의미를 조금이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주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이야말로 그 율법의 의미를 그 십계명의 의미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요약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얘기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결국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열 가지 계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놔야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못 이해하고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틀림없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러고 나면 이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의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자칫 무엇을 금한다 이런 좀 금하는 명령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본다거나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들려준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제가 자주 그 본문으로 쓰는 성경 말씀은 대체로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신랑이 얼굴이 검은 신부예요. 농사 짓느라고 자기를 돌볼 그럴 그 겨를이 없어서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 나는 얼굴이 검었고 사람들도 나를 멀리한다 그랬어요. 죄인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그런 죄인의 상징인데 왕자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아가서의 그 시작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결혼식에 많이 그 사용하는데 십계명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놀라운 프로포즈. 돌에 새겨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그런 연애 편지입니다. 제가 너무 그 낭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Love. Love God, love your neighbor.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계명을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해서였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이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낼 때 세운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십계명 즉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령한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은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죄인들을 향해서 시커먼 사람들 사도바울 자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이다 나는 죄인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시커먼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드리고자 이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그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신랑이 그냥 한 어떤 신부를 사랑해서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표현이 약간 과했는지 몰라.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것도 그냥 보통 신랑이 아니라 최고의 온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신랑이 그러고 있는데 얼굴 까만 신부는 그 마음도 모른 채 그냥 딴청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 신랑의 프로포즈에 응해서 정결한 신부로 드리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 spiritual husband, 남편이 되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십계명, 이걸 보통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혼인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 때 이 장면이 혼인잔치 같지 않은가 그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천국과 같은 천국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장소로 지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누가 죄인들이 오면은 죽임을 당하고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셔서 그렇게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프로포즈 하는 거죠. 프로포즈. 어떤 사람들은 뭐 천만송이 장미꽃을 해가지고 뭐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모든 것을 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케이 나와 혼인하는데 첫째로 나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 우상을 나 외에는 섬기지 말아달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기독교를 그래서 배타적인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자기는 참 오픈마인드 되고 굉장히 제너러스한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나는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꽤 폭이 넓어 보이는 듯한 얘기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갑순이도 좋아하고 을순이도 좋아하고 나는 누구도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우리 다 같이 결혼하자. 적어도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본래 하나의 대상에 올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의 대상에. 아니 하나의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것은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그렇다고 해서 미워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의 대상과 같은 그 진정한 사랑은 유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행가라 여러분 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행가가 그런 사랑은 유일한 것이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민도라는 가수가 부른 나 하나만의 사랑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어요.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고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어.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유행가지만 이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 사는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고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오직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 다음에 2절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대도 내가 정확한 2절에 가서는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도 나를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율법적입니까? 아유, 나는 그거 싫어. 난 누구한테 매이는 거 싫어. 뭐 그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제 첫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건 뭘 금하고 이거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이 사랑, 이 all in, wholehearted, 전심을 다하는 이 사랑을 나와 나누자. 나는 이미 결정했다. I have already decided to give my everything for you. 독생자까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everything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Because of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제1계명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수많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 그 학생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of people to save?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 중에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제1계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찬송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자, 난 너희를 이렇게 처음에 올인하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와 너희의 사랑은 다른 어떤 데서 하는 어떤 그런 그 religious, 종교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다. 너희와 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야. 인격적인 사랑. 인격의 바탕을 두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인격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시잖아요.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예 따먹을 수 없도록 입을 꼬매버리든지 손을 없애버리든지 왜 그러지 않았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사랑이거든요. 말씀은 주시고 바운더리나 가이드라인은 주셨지만 still you have your own freedom.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시시하게 뭐 그림 그려놓고 뭐 새겨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을 하지 말라. 난 너희를 위해서 I'm always knocking at your door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언제나 I'm open for you. I'm ready for you. 뭐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항상 그럴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은 종교적인 사랑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착각해서 무슨 릴리전을 또 다른 만드는 율법을 통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무슨 뭐 돌 부처나 뭐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그 십계명 전체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난 돌 속에 우상 속에 생명 없는 라이프레스한 그런 것들 그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I am living God.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와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너희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게 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제3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요. 그 이름을 사용, 그 사람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실제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긴 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진정이 진실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혼이 없는 주여 주여, 진심이 없는 주여 주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건 너희들은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기 때문에 불법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남의 이름을 유용한 거죠. 우리만. 지금 주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 진정한 사랑, 올인하는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영혼이 있는 사랑, 실체가 있는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성경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그 맥이 연결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 1서 보면 그런 말씀 하셨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십계명이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지금 이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심지어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그 젊은이들 부르는 그런 노래처럼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of people to save? 수백만의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러주셨습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십계명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보면 볼수록 뭐 답답하고 뭘 우리를 뭐 얽매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이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은 거룩의 회복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이고 십계명은 거룩의 회복이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430여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4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보통 2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년 한 왕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 우리 뭐 이성계, 태조 이성계 뭐 하던 그런 정도의 오랜 시간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만 돼도 벌써 한국 떠난 지 몇십 년 지나면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벌써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이 미국에 익숙해져서 달라진 것들이 많잖아요. 불과 몇십 년 안에. 제가 미국 온 지 한 37년이니까 35년쯤 됐죠. 35년 됐는데 35년이면 일제 36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달라졌었습니까? 한국에. 그런데 36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은 애굽의 이스라엘을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옛날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요 정도로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이런 거를 나눴다고 보기 매우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가시나무 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 Who are you? 누구십니까?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뭐 상황이 그리고 하도 신비한 상황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다 이미 많이 있고 완전히 애굽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종이 되면은 종처럼 살아야 또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종이 뭐 종 아닌 것처럼 하면은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리고 종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꼭 나는 이스라엘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현 시대에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실제로 자기의 혈통적인 조상이니까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종이니까 종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안에 뭐 모럴이 있었겠어요? 무슨 윤리, 도덕,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마 형편없이 그냥 아마 거의 막 살았을 거예요. 뭐 남의 그런 거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교제 가면 그냥 남의 거 자연히. 제가 한번 페루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페루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물건이랑 이런 거 굉장히 더 조심하시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남의 거 집어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별로 죄의식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한대요. 아니 너는 뭐 이런 거 또 가지 있는 거 보니까 넌 제법 사는데 그냥 내가 좀 뭐 슬쩍 해도 무슨 상관 있겠냐. 그냥 나눠 쓰는 걸로 생각해라. 그리고 폴리스들도 경찰들도 웬만한 거 신고하면은 뭐 잊어버렸다고. 아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찾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종들의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건 기본적인 건데 뭐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내 이웃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엠베서더가 되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가 꼭 무슨 율법을 내가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도전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십계명식으로 해야 하고 내가 너희 신랑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듯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듯이 내가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듯이 내가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고 이게 바로 십계명의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커미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를 다시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 사람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새로운 커미션을 주셨지만 사실 오늘 이 십계명에 오리지널 커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것은 너희가 큰 나라라서가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연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지 않겠니? 잘난 사람이 잘난 짓 하면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하겠지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이 십계명에는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우리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인 클라인이라는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예요. 유대 사람, 유대인인데, 근데 이분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의 언약은 이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나라의 왕들 사이에 조약을 맺었던 그 조약의 형식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좀 풀어보면 무슨 의미냐면 이 십계명은 가장 큰 임금, 왕중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케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가장 연약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다 지킨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계승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이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부른다.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능력의 범위에서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 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여전히 십계명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풀어주셨어요. 잘못 이해하고. 십계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십계명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스라엘을 연약한 나라 애굽의 종되었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신부들로 살아가는 우리 부니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